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용기가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분명한 영적인 지식,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일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서운해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는 성령님이 우리 의지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바로 용기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령이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온통 다 시험될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내 수준에 머물게 되고 성장과 변화는 없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배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섬긴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간혹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이길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넉넉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밖에 나가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자라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포인트 주제는 용기입니다. 용기. 오늘 한 가지 단어는 뭐라고요? 용기.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시절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용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용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용기를 좀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용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에서 용기가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하면은 예, 그 소리 나쁜 게 아니에요. 용기를 좀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용기를 막 그냥 용기가 생기거나 용기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용기는 어떤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 부자유 한 사람이 40살 되는 사람이 거기서 구걸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당기니까 그는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서 이런 힘이 안 나온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크게 놀랐댔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 아닙니다.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이 용기가 충만해서 담대함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첫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표적.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박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주 싫어한 사람입니다. 2절에 특별히 그러는데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로 인해서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 정도 많았느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그런 줄 알고 막 그렇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다 딱 멈춰야 됩니다. 이야 이렇게 이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와 이렇게 이래야만 성령께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믿었다고요? 시작. 예, 성경을 뭐 안 읽으니까 3,000명인지 몇천명인지 3,000명,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틀 만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 도합 합해서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8,000명.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추정한 인구가 뭐냐면 약 8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6천 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셈을 했었을 때 한 6천 명 정도 믿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약 10%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예. 믿게요? 오병이에요. 오병이에요. 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 예, 그 같은 현상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해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이 3장 4장에서 예수님이 한 그 일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단 이틀 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부활 메시지가 싫어서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오늘 1절은 읽었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이제 참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안면이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이 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신문했을 때 바로 그 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성전 맡았냐 경비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정면으로 딱 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죽이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서서 정면으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랐지만은 붙잡아서 처형시키려고 신문했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요,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했다라는 말, 헬라 단어는 바르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용기, 그 다음에 용감한 뜻이, 이제 용감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판결한 그 일들을 한 사람, 그 장본인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말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촌놈 어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더니, 그리고 그 안전병이 앉아있던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40년 동안에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딱 가두고 난 뒤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밖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의논할 때 뭘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라 하고 아주 정말 위협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용기 있는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그 선포나 요한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벌도 못했어요.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약 2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십리길을 산을 이렇게 넘어서 들을 지나서 그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중턱을 이렇게 산을 고개를 넘어가면 중턱이 있는데 그게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곳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곳에 아주 못된 형들이 아주 잘못된 애들이 그런 애들 거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원조한 옥수수 강냉이 빵을 쪄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나눠줬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먹기도 하지만은 이제 집에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국민교육헌장 이것이 그때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건 내일까지 다 유용한 아이들은 빵을 이만한 빵을 한 판을 준다고 했어요. 그때 그러니 그날 저녁에 날이 새도록 그걸 못 외우겠습니까? 달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글쎄요, 양호실 옆에 있는 그 커피소에 제가 가서 이제 빵을 받아와가지고 그리고 빵을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 먹어도 남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딱 들고 이제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된데 거기 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종이에다 싼 것 같아요. 싸가지고 들고 오면은 집으로 올 때 거기서 다 빼앗겼습니다. 거기서 나쁜 놈들이 딱 있어가지고 야 빵 내놔. 안 내놓으면 안 되니까 얻어맞고 막 터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빵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져오다가 산 중턱에서 나쁜 형들한테 다 빼앗겼다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삼촌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이가요 많아도 고등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삼촌 삼촌이 고3이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제 삼촌은 체격이 굉장하고요. 오래 전부터 태권도를 해서 그 태권도 읍내 도장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소문이 났어요. 정말요.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서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턱에 뭐 그 애들이 그랬다 이랬습니다. 삼촌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 빵 받아가지고 집에 올 때에 내가 그때 산골짜기에 내가 딱 숨어 있을 테니까 그 애들이 있으면 내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두 주나 어쨌든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탁 오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뭔지 모르게 든든했어요. 뭔지 모르게 든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딱 나타나더니요 딱 그냥 앞에 받아가요. 빵 가져온 거 다 내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애들이 이제 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못 준다 했습니다. 난 못 준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 봐라 하면서 막 그냥 저를 갖다 막 때리려는 거예요.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나 못 준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삼촌 하고 불렀습니다. 우리 삼촌이 숨어 있다가 바로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그 네 명을 제가 지금도 상상 기억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네 명을 그냥 막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냥 막 그리고 코피 터지고 그 애들은요. 그리고 여기 무릎 꿇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릎 꿇고요. 그냥 막 그냥 반 막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너무나 후련했어요. 너무나 후련했어요. 고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부터 저는요. 학교에 갔다가 이제 하교하면서 집에 오면서 그 산으로 넘어올 때에 그때에는 전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그 나쁜 놈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친구들 잡아요. 그런데요.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가. 이래요. 야, 너는 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요. 그럼 저는 오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숨어있던 삼촌을 불러도 큰 위험에서 구원을 받는데 처단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기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제한된 자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눈 뜨면 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대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막 용기를 내서 막 그 일을 극복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무모한 것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담력이라고 하고 용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는 무모함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용기는 나쁜 일을 하기 위한 담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가치중립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기 어려운 순간에 옳은 일을 할 때에 그때 그 순간을 용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는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결정이 될 때 그걸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순교를 못해요. 용기 있는 자만이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용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용기가 나오지 않고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때 그 용기가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6절, 7절을 보면은요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그 다음에 말하자면 성전의 모든 고위직을 다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 이 사두개인들, 그 아론의 자손들인데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본디오 빌라도와 결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이 7절에 나옵니다. 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냐?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당당하고 용기 있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용기가 없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함께 할 때 용기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면은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그 어부 출신 아닙니까? 베드로는 죄책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기 질투도 많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사실 오늘 같이 일을 했지만은, 사역을 했지만은 둘이는 항상 참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실수가 많고 약함이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사람들,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용기가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용기를 부리지만 사실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입니다. 그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용기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걷는 사람. 두 번째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의지나 어떤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그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생기는 비결은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복음을 정말 전하고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담대함도 주고 지혜도 주고 용기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본. 예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수준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답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용기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용기를 줬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창세기를 이제 우리 이어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요셉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여러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복을 줬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세스 보디발이 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잠자자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던 이 요셉, 그걸 딱 거절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서 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는 묵상을 잘해야 돼요. 그 앞에 계속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요셉은요,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러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막 죽이려고 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궁전을 관리하던 오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몇 명을요?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보호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기는 단순히 수많은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시험의 순간, 즉 가장 첨예한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에 모든 미덕이 하나같이 취하는 형태이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쉽게 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는 정직, 겸손, 사랑과 같은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미덕이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에 그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때에 그 미덕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면요, 용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갖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은 그 미덕은 현실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그런 미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정말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가보면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가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계획을 완전히 꿰뚫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또 정직히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예수를 믿는 자매가 불교를 믿는 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불교 신자예요. 그 남편은 예수 믿겠다 하고 해서 시집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왜냐하면은, 일해야 되는데, 일요일에 교회로 가버리니까, 교회 가야 된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금요일엔 아예 철야 기도하러 간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그래도 주일에도 가는데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참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항상 시아버지, 시어머니 영혼권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오늘 날 점심 식사를 이제 만드는 시간이 되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제 청마루에 앉아서 밥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밥상을 딱 차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계속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국물이 맹탕 같네? 소금 가져오느라. 소금 가져오면요. 아니, 반찬이 왜 이리 싱겁냐? 그리고 간장 가져오느라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냥 분주해서 그냥 막 부엌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을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이제 간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딱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뭐라고 했느냐? 물 안 가져오는데! 물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황급하게 뛰어나와서 물을 떠서 시어머니에게 탁 갖다 드리는데 손가락에 화장실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변이 이렇게 묻은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지.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물그릇을 주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 너 손에 그 묻은 게 뭐냐? 뭐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한순간에 어머니 된장입니다 하면서 그걸 그냥 딱 먹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간정을 제가 잊지 못해요. 누가 봐도 된장인지 똥인지는 분간할 수 있는데 며느리는 조금도 서슴없이 입으로 그걸 먹은 거예요. 만일 손에 묻은 것이 그것인 것, 그거 있죠? 알죠? 그죠? 예, 시어머니가 알았다면 아마 평생 온갖 핍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냥 어찌된 영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용기 있게 그냥 그걸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꾸만 타박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어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시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점점 쇠약하게 가는 거예요. 그 임종이 가까워지자 며느리가 마음이 너무 조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참 잘못했다. 내가 너를 미워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전에 네가 점심 먹을 때에 물그릇을 들고 온 그 손에 묻은 것, 그 된장 아니고 똥인 것을 내가 알았다. 알고 있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부렸으면은 오죽했으면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죄를 다 가지고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 미안하다. 며느라 미안하다. 내 말대로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될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마지막을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을 된장이라고 먹을 수 있는 순간적인 그 용기는 며느리가 늘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똥을 된장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이다 작정하고 의지적 결심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다가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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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께서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를 구원하게 하려고 그 며느리에게 용기를 담대함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겁니다. 용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용기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해서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끊고 자르고자 하는 습관이 있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이거 끊어야지. 끊어집니까? 어디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기는 순간적인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 일들이 용기 있게 해결이 되지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신학자 NT 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충성의 충돌에서 시작된다. 이것도 여러분 참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는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충성의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말하냐면은 당장 나의 이익을 선택하여 그곳에 내가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여 그곳에 내가 충성할 것인지, 이 충성이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여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위하여 거기에 충성하든지, 이 두 가지에서 늘 뭡니까? 이 충성의 이 충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이익, 내 욕망을 위해서 선택할 때는 그때는 용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나쁜 일을 하면서 용기를 냈다?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용기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할 때만 그걸 용기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갈릴리 출신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학교에서 공식적인 어떤 신학이나 수사학을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맡은 자들은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고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냐고 용기 있게 침착하고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해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기는 나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실 때에 용기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이 내면의 힘, 용기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가 또 내일부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 확신하면은 부작용이 없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용기를 대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후회하는 일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습관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용기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도 성령님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덧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서 살아있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